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 신화 가운데 그 파르테논 신전 석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솜씨 좋은 조각가가 파르테논 신전에 들여놓을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을 정으로 쪼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끌과 정으로 대리석을 쪼아나가게 있는데 조각가의 귀에 무슨 신음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대리석이 내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조각가가 대리석에게 왜 신음소리를 내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리석이 당신이 지금 끌과 정으로 나를 쪼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붙은 살점이 뜯겨서 땅에 버려지는데 어찌 않았겠습니까? 라는 불면소리를 했습니다. 조각가는 화를 내면서 이 어리석은 돌덩어리야, 내가 너를 쪼아서 다듬는 이유는 너를 훌륭한 석상으로 만들어서 파르테논 신전 안에 놓아두려는 것이다. 내가 너를 끌과 정으로 쪼아내지 않으면 너는 단순한 돌덩어리에 불과하지. 그런 돌덩어리가 어떻게 신전에 놓여지면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겠느냐. 너의 고통은 일시적이니 잠시만 참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인생살이에는 고난이 있는가? 매일매일 태양만이 내려 쪼인다면 땅이 메말라져서 땅이 모두 사하라 사막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끼이고 비바람치는 폭풍우가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사막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서 수목을 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보스턴 지역에 참 비가 자주 오지요. 그래서 이 초목이 무성한 겁니다. 개인의 삶에도 고난이 이렇게 유익이 있는데 유익이 있지요. 이 고난이 한평생 있으면 곤란하지만은 잠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줘요? 유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을까요? 주님의 고난은 인생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내가 인생길 다간 후에 저 하늘을 위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우리가 그런 자격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열심히 살아있을 동안에 종교적인 공로를 쌓았기 때문인가요?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잘 지키고 또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그래야 그런 자격이 주어지나요? 또는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선교사에게 올인하여서 열정을 바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재물을 풀어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이 착한 일을 함으로써 왕 대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는 결코 그런 특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 오늘 본문 18절에는 불의한 자들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인생들 모두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그 공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목적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고 돌연사도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고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바로 나 자신을 나를 생각하셨어요. 죄인 된 나를. 뭉뚱그려 하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대속적인 죽음이다.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십자가의 중심 사상은 대속입니다. 대신 죽었다.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승자와 패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몬타나주 일대에 살고 있는 네즈 페르세족의 추장을, 인디언 추장을 모델로 한 실화입니다. 추장의 이름은 조세프 추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 조세프 추장은 백인과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조세프 추장의 체포를 일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미국의 하워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조세프 추장을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이 심해지자 조세프 추장은 부적을 이끌고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몬타나 국경에서 마일즈 기병 대장에게 일격을 당하여서 치명적인 패배를 조셉 추장이 당합니다. 만약에 조셉 추장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런 군대 장군들이 있어요. 명예 지키려고 부하 싸그리 죽이는 이런 아주 몰지각한 이런 대장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족 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투항할 결정을 내립니다. 부족 원들은 모두 안전하게 캐나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조셉 추장은 부족의 어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26년 동안 워싱턴 콜빌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면서 캐나다로 건너간 부족의 어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실화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대속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했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고요. 운명했어요. 목숨이 끊어졌어요. 18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도 죽었다라고 그리게 이 과거 시제, 단순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간의 죽음, 이것은 누구든지 한 번은 겪는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죽음을 단 한 번 겪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를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죽은 죽음을 반복해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동물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졌지만 예수의 속죄의 죽음은 단 한 번이면 축합니다. 한 번의 죽음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런 죽음을 우리 주님은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자신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자신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죄인된 나를, 불의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은 예수께서 왜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주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중재인이 내리는 사형 집회는 십자가형입니다. 인생의 실패자, 패배자가 당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형벌을 패배가 아니라 어떻게 승리로 볼 수가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확실하게도 패배를 나타내지만은 영의 눈을 탁 뜨고 보면 그 십자가는 승리를 나타냅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절은 뜨거운 감자, 핫 포테이토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 기절을 연옥교리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연옥교리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연옥은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있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곧바로 지옥으로 직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공로를 많이 쌓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곧바로 직행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악행을 일삼은 악인들은 곧바로 지옥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정쩡하게 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세상과 짝하면서 살기에 업적이나 공로를 쌓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데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 연옥에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훈련받아서 청결하게 되면 천국에 올라간다고 가톨릭은 설명을 합니다. 연옥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천국 준비의 장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일종의 제2의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 매력있죠? 매력있는 교리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 교리. 이 연옥교리가 참이라면 정말 인간의 매력을 끌고도 남습니다. 마음껏 세상을 한 세상 즐기면서 풍미하면서 살아도 교회 등록만 하고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편리한 장치입니다. 한 세상 멋있게 세상 맛보다가 연옥에 들어간 후에는 정말 천국인데 그리고 정결 연습을 조금만 후에 천국 올라가면 그 얼마나 좋아요. 땅에서부터 주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없거든요. 이 연옥 교리가 인생들에게는 매력적이지만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연옥 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일 뿐입니다. 연옥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의 운명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 있든지 두 갈래만 있을 뿐입니다. 중간 영역, 천국으로 가는 대기장소, 연옥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올라가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있는 음부가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시켜가지고 물을 좀 그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 디스코가 나왔지요. 디스코. 밤무대에서.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네가 내게로 올 수 없고 내가 너에게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유도 죽음 후에는 두 운명만이 존재하지 중간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패자 부활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 있으면 좋을 텐데 한국의 고교야구 보면 뒤따 빼 패배했다가 다시 패자 부활전 몰아가지고 결승전에 맞붙고 그러지요. 그거 없어요. 패자 부활전. 돌아갈 수 없어요. 인생이 다 끝나면 뒤에 셔터가 탁 내려져요. 그리고 앞에 문이 척 열립니다. 그리고 끝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렇다면 죽음과 부활 그 사이에 예수께서는 어디에 가 있었을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여느 사람들처럼 육체가 없는 영혼이 되어서 음부라는 세계에 갔습니다. 음부라는 세계는 오늘 본문에는 옥이다, 이 감옥이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음부의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인데 불경건한 자들은 죽음과 함께 그들의 영혼이 음부의 세계에 갇히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고통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곧바로 불경건한 자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영적인 감옥인 음부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오늘 19절에는 전파하기 위해서 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영적인 그 감옥 그 세계 말입니까? 거기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입니까? 가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만약 우리 주님이 음부의 세계에서 전파한 복음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복음이었다면 지금 그 감옥은 사람이 없는 텅 빈 감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파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그릭 단어는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쓰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쓰이는 그릭 동사는 유앙겔리조 또는 유앙겔리조 마이라는 이런 어군에 속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19절 말씀에는 캐리소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들이 친숙하게 잘 아는 복음 선파를 뜻하는 캐리그마 단어가 파생을 하지요. 이 단어는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구원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승리를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계의 감옥 같은 곳에 가신 이유는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치 위하여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로 승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20절에 의할 것 같으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전파한 복음을 거부한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아가 전파한 의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셨다는 말입니다. 불경건한 영들이 모여있는 캄캄한 어둠의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영계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세계인 어둡고 차가운 세계에서도 우리 주님의 승리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음부 세계에 가시도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셨거든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승리의 선포는 지옥을 뒤흔드는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한 최후의 심판이 곧 장래에 있음을 알리는 외침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자신의 대적들을 이겼습니다. 주님 예수의 승리는 지옥에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하늘 세계, 천국에도 선포되었습니다. 22절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 권세, 능력들은 초자연적인 실존들입니다. 예수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이에요. 그냥 지구인의 왕, 그게 다 아닙니다. 그 이상.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산 후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몸으로 승천했습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하늘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왕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눈을 들어보는 저 창공이 아닙니다. 저 우주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이 물리적인 우주보다 더 커요. 더 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천국에 있는 영적인 실존들,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모두 다 우리 주 예수께 복종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 실존들은 모두 예수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예수 믿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또 어두운 영들, 영혼들까지도 예수가 누구인지 확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예수의 권세에 도전하고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영혼들이 영적인 세계에는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만이 예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었고 우리들로 하여금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하늘 새 이스라엘 공동체 머리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 말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예수께서 왕되심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들이 죽는 날까지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제 많은 우리들, 불의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고 그의 죽음의 목적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입니다. 예수 믿으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영원한 그 목적,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후에 몸으로 부활하기 직전까지 음부의 세계에 내려가서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의 음부의 세계가 전인 악인들과 불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영혼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로 승리했음을 쫙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지옥 구석구석까지 알려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하늘 세계까지 알려졌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실존들도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명백하게 우리 주님이 왕되심이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대에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널리 널리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로도 선포하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의 왕되심이 교회 밖 세계에 전파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굳게 붙들고 약한 세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룩한 특권을 포기하지 말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알았던 예수를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 무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께 위탁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높입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저희 무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위탁의 말씀 후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라는 것. 예수의 이름 앞에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어두운 영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늘 승리가 나타날 수 있게끔 굳건하게 우리 주님과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심령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